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 방송은요, 하드보일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꾸려보겠습니다. 저번 하드보일드 첫 번째 시간에는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 그 영화를 소개해드리면서 하드보일드의 개념보다는 느낌을 제가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꼭 정답은 아니고요. 하여튼 뭐 그런 비스무리한 여러분만의 어떤 느낌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 하드보일드는 장르라기보다는 어떤 스타일 그런 것이다 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 하드보일드 이런 만약에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다양한 장르와 융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무례한 같은 경우도 멜로물이지만 하드보일드한 느낌이 있거든요. 뭐 완벽한 하드보일드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요. 하여튼간에 뭐 그런 식으로 좀 가볍게 이 하드보일드를 접근하셔서 여러가지 다른 장르들과 합쳐져 있는 그런 작품을 통해서 이 하드보일드의 참맛을 점점 느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드보일드에 대해서 좋은 느낌으로 감상하게 된 기간이 별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 하드보일드를 아직도 좀 거북해 하시거나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영화가 재미없죠 일단. 하드보일드 이런 영화가 복수는 나의 것 같은 경우도 그냥 보면 정말 재미없죠. 툭툭 끊기고 콩팥을 씹어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간에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이 하드보일드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은 더 가깝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뭐 하드보일드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하드보일드를 잘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도. 자,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제가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지금 횡설수설 할 겁니다 오늘도. 그리고 오늘 제가 스포일러를 좀 하겠습니다. 이 황해는 이야기가 잘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러분 이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도 이 영화의 줄거리가 도대체 뭔가, 쟤네들은 왜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싸우나, 누가 누구를 청부살인시킨 건가,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이거를 방송 녹음을 위해서 다시 봤는데 그제서야 저도 거의 뭐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서야. 그래서 오늘은 스토리를 중요한 것들을 전부 다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스포일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녹음을 지금 7월 말에 하고 있는데요, 업데이트를 언제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튼간에 여러분 저희 블로그, 트위터 찾아와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블로그에 영화 페이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 달에 보신 영화 감상 댓글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나홍진 감독의 두 번째 영화인 이 황해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개봉을 했었습니다. 12월 22일에 개봉했었네요. 이 겨울에 볼만한 영화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영화 속 배경은 좀 겨울이긴 합니다만 청소년 관람 불가고요. 당시에 226만 기록했었습니다. 이 영화의 스케일이나 혹은 이 감독의 전작인 추격자가 500만이 넘었으니까 같은 청불인데도 그거에 비하면은 이제 좀 많이 부족한 그런 흥행 수치이긴 합니다만 하드보일드가 200만 넘었다. 요거는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나마 좀 준수한 편이 아닌가. 그런데 투자금은 아마 회수를 못했을 것 같네요. 이게 그 미국 그 폭스 회사였던가? 아, 거기 그 배급사가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 영화에. 그만큼 나홍진 감독에게 아, 기대가 컸는데 200만 넘는 것밖에 안 됐던 거죠. 특이한 거는 이 영화를 찍을 때 촬영 기간이 아,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약 11개월 거의 뭐 1년 가까이 그렇게 찍은 겁니다. 아, 촬영 회차가 178회인데요. 요 근래에 나왔던 아, 대규모 자본이 투하된 그런 영화 명량하고 한번 비교해보자면 명량은 2013년 1월 18일에 시작해서 7월 21일에 아, 촬영이 끝났습니다. 6개월 정도죠. 거의 이 황해에는 명량에 비해서 2배 정도 들어온 겁니다. 러닝타임도 조금 더 길죠. 명량보다.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왜 이렇게 기나? 거의 1년 가까이 찍었나? 검색을 해봤더니 아, 재촬영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재촬영까지 했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좀 많이 피곤하게 굴었다 감독이. 그래서 좀 소문이 좀 안 좋게 돌고 막 아, 스태프들이 교체되고 막 그랬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그만큼 감독이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했지만 아,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극장에 가서 보신 그 일반 극장판은 완벽한 버전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쫓겨서 그렇게 개봉한 거라고 알고 있어요. 아, 나홍진 감독은 좀 더 시간을 요구했지만 제작사 쪽이었나 뭐 투자회사 쪽이었나 하여튼 그쪽에서는 빨리 그냥 개봉해라 뭐 그렇게 꾸물럭대냐 여기서 좋아져봤자 더 얼마나 좋아지겠냐 그러던 거죠. 일반 극장판이 2시간 37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황해 같은 경우는 감독판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더 편해요. 그리고 오디오도 더 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극장판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대사들이 그 상황을 설명해주는 대사들 뭐 예를 들면은 조성아 씨가 버스 회사에서 죽을 때 하는 그 대사가 전혀 안 들려요. 일반 극장판은. 그런데 감독판은 비교적 그것이 아,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조성아가 왜 청부살인을 지시했는가 그것이 그 대사로 드러나는 거죠. 감독판 같은 경우는 2시간 20분 그러니까 일반 극장판보다 17분이 더 적습니다. 일반적인 감독판 하면은 더 분량을 더 붙이잖아요. 그래서 러닝타임이 더 길어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 황해의 감독판은 반대라는 거죠. 그만큼 감독이 좀 더 꼼꼼하게 편집을 신경 쓰면서도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더 용이하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황해 같은 경우는 감독판을 꼭 보셔야 되는데 요거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일반적으로 영화 애호가들은 감독판을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감독판이 무조건 더 좋다. 전 그런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감독판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감독 마음대로 한 거죠. 편집하는 것도 감독 마음대로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감독이 완벽하지 않다면 감독판을 만들었을 때 오히려 더 실수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예컨대 뭐 제작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정말 이 장면은 쓸데없다 라고 해서 그거를 뺀 일반 극장판이 대중들에게 더 호응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작품성 면에서도 더 좋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감독판이 어찌 보면은 감독의 욕심이 더 들어가서 쓸데없는 거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러닝타임만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극장판이든 감독판이든 그 두 작품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감독판이 더 좋다, 더 훌륭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 좀 곤란하다 그런 설명 드리고요. 여하튼 간에 이 황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둘을 비교했을 때 두 가지 버전을 비교했을 때 감독판 2시간 20분짜리 감독판이 더 좋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황해를 VOD로 보실 수 있는데 대부분 일반 극장판일 겁니다. 그러니까 2시간 20분짜리냐 아니냐 그걸로 이제 판별할 수 있는데, 아, 포탈 다음에서는 이제 VOD 서비스를 접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포탈 쪽에서는 아무래도 네이버를 이제 종종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 안타까운 일이죠. 네이버를 홍보하게 될 줄이야. 네이버의 VOD를 이제 검색하면은, 황해라고 검색하면 일반판 그리고 감독판 이렇게 떠 있는데, 네이버에 있는 황해 감독판 VOD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2시간 20분짜리 그 감독판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의 감독판으로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얼마 전에 본 거는 옛날에 제가 구해놓은 거라가지고 직접적으로 확인을 못 해봤어요. 이 황해가 평가가 좀 안 좋습니다. 전문가 평가가 생각보다 안 좋아요. 6.8입니다. 네티즌 평가는 7.0이고, 전문가들이 5점부터 8점까지 다양하게 줬어요.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철 평론가는 5점을 주면서 황해에서 도대체 뭘 했던가요? 그리고 박평식 평론가는 6점을 주면서 지루하진 않으나 지친다 지쳐 이렇게 써놨고, 황지미 평론가는 7점을 주면서 국경을 넘는 자본에 고용된 이주노동자의 짐승같은 삶, 이렇게 약간 좀 사회극 뭐 그런 느낌으로 영화를 보신 것 같고, 주성철 평론가는 8점을 주면서 대한민국 어딜 가도 지옥, 김용원 평론가라고 계시나 봅니다. 이분은 8점을 주면서 이토록 무지막지한 하드보일드의 박력, 이렇게 써주셨고요. 이 김용원 평론가의 8점짜리 이 한 줄 평에 저도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감흥이 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액션 영화라든가 뭐 복수극이라든가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가지 볼 수 있죠.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영화가 이야기가 이해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4점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하드보일드 시리즈로서 하드보일드의 그 틀에 맞춰서 한번 이 영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수는 나이가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어떤 장르적 재미에 집중을 하면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황해를 한번 단점을 무릅쓰고 이렇게 장르적 재미에 한번 집중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감독 각본 모두 맡았습니다. 이 나홍진 감독의 단편 두 편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거 보실 수 있는데요. 요거 제가 블로그에다가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저희 블로그 오셔서 감상해 보시고요. 현재 나홍진 감독이 그 곡성이라는 영화를 또 만들고 있죠. 오랜만에 황해를 만든 이후에 거의 뭐 4, 5년 만에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곽도원 씨, 황정민 씨, 천우희 씨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나홍진 감독에 대한 자세한 거는 그 저희 추격자 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영화의 각색을 또 홍원찬 님이 맡으셨는데, 홍원찬 씨가 8월 달에 데뷔를 하십니다. 연출 데뷔. 오피스라는 영화네요. 고하성 씨하고 박성웅 씨가 주연을 맡은 그 영화라고 하는데, 이 오피스가 굉장히 평가가 좀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격자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나홍진 감독이 리듬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이 황해를 봤을 때도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좀 느린 그런 흐름으로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밀고 당기기를 할 줄 안다, 관객과. 그래서 리듬감이 전혀 축 처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영화가 굉장히 지루하다, 또 아까 누군가요? 박평신 평론가였던가요? 지친다고. 2시간 20분짜리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리듬감이 살아있다, 추격자와 같이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특히 이 영화는 챕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네 개로 나눠져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챕터 1이 시작하면서 이 하정우가 맡은 이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조선족이고, 택시 운전사이고, 고향을 떠나 있고, 아내는 큰 돈을 사채로 빌려 써서 가짜 비자를 만들어서 한국으로, 남한으로 와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내하고 소식이 끊긴 지가 꽤 오래됐다.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바람이 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그 애증이 막 지금 막 있다. 아내의 그런 안부도 걱정되지만, 이 아내가 나를 버리고 바람피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 당시 그 조선족 여성들이 한국에 일을 하러 와서 이제 많은 한국 남자들과 그런 식으로 뭐 한다고 그렇게 영화 속에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증오, 나를 배신해? 내가 지금 이 여자 때문에 돈을 사채를 빌려 쓴게 얼만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마음을 달랠 겸, 혹은 어떤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겸, 계속해서 술을 먹고 마작을 하는 거죠. 도박을 하는 거죠. 하지만 계속 돈을 잃습니다. 이런 일련의 설명들이 20분 동안에 아주 리듬감이 살아있게 보여집니다. 그냥 뭐랄까요? 단조로운 흐름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이 20분 동안에 나열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쏙쏙 들어오는 거죠. 관객의 머릿속에. 그런 연출력이 참 좋았습니다. 영화 주연은 하정우 씨. 뭐 거의 사실상 원톱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제 김구남 역을 맡았고요. 김윤석 씨 아주 무지막지한 한국 영화사에서 한 획을 그을 만한 그런 면정학, 면가라고 여기서는 이제 또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 인물을 맡았죠. 칼로 찔러도 찔러도 죽지 않는 어떻게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인물인데 이 김윤석의 눈빛을 보면은 아, 이 인물은 죽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죠. 아주 이 영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저는 조성하 씨도 이 영화 속에서 한 축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원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곽도원 씨하고는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리고 그 곽도원 씨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어떤 불법적인 가게에다가 투자를 한 상태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건달입니다. 건달인데, 이제 양지로 갈아탄, 합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듯한 건달인 거죠. 이 영화의 이야기 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조성아 씨가 김태원 역을 맡았고요. 조연들도, 지금 보시면은, 눈에 익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십니다. 아주 연기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죠. 일단, 곽도원 씨가 김승현 교수 역을 맡았습니다. 하정우가 죽이기 위해서, 이 인물을 죽이기 위해서 한국으로 온 거죠. 그다음에 뭐 이철민 씨, 정만식 씨, 강현중 씨, 조재윤 씨, 이희준 씨, 황석정 씨, 박병은 씨. 이제 박병은 씨가 은행원을 맡았고 이제 이 영화 속에서는 김정환이라고 이 인물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 인물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그 밖에 김재화 씨, 이준혁 씨. 그다음에 장소연 씨라고 뭐 얼마 전에 곽도원 씨하고 열애 기사가 났었나요? 풍문으로 들었소에서 그 비서역을 맡았던 그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여러 영화 속에서 조연을 맡았어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분도 아마 익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나오십니다. 이 영화, 제목이 황해잖아요. 그러니까 왜 황해일까? 그거를 그때도 생각했었고,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보면서도 생각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듣기로는 원래 황이라는 그런 호칭이 맞지 않다고, 그 중국 입장에서 쓰는 단어다라고 제가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에도 그게 옳은 의견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본다면, 동쪽에 있는 건 동해고, 남쪽에 있는 건 남해고, 서쪽에 있는 건 황해가 아니라 서해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고 제가 배웠는데 왜이 영화에서는 황해라고 할까? 그것도 중국 입장에서 아무래도 주인공이 하정우 씨가 완벽한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죠. 중간인이죠, 중간인. 애매모호한 그런 지금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서해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황해라는 것은 황색의 바다라는 뜻이잖아요. 먼지들, 여러 가지 오물들, 이런 것들이 섞여서 수위가 낮고 탁한 느낌이기 때문에 황해라고 호칭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화가 주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게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막 좀 혼탁한 느낌? 그것이 되어 있고, 또, 뭐랄까요. 생명이 더덥게 버려지는 느낌. 그래서 이 영화 시작하면은 그 밀항하던 한 사람이 죽죠, 그 배 안에서. 그래서 그냥 바다에 내던져집니다. 그런데 영화 결말 씬에도 시체가 그냥 바다에 내던져집니다. 그렇게 시체가 바다에 내던져져도 아무도 모르고 찾을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혼탁한 이 바다에 섞여들 뿐인 거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사랑인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느낌. 이 영화의 하드보일드 그런 속성과도 참 잘 맞아떨어진다. 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정말 완벽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 영화는 치정국이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이 남자 인물들의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남성적인 매력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그 이면에 있는 이 인물들을, 이 남자 인물들 이렇게 박터지게 싸우게 만드는 그 무엇, 그것에 제가 초점을 맞추고 봤는데 치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정극이라고 그러면 남자 여자가 나와서 뭐 사랑을 하든, 그것이 뭐 진실된 사랑이든 뭐 불륜이든지 간에 사랑을 하고 여자가 뭐 나오고 남자가 또 나오고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영화는 남성적인 영화입니다. 묵직한 남자 영화인 거죠. 그러니까 치정극에다가 하드보일드를 더 씌워가지고 남성 영화로 변주해버린 겁니다. 나홍진 감독이. 아, 이거 참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나쁘게 말하면은 치정극이고 좋게 말하면은 사랑 얘기인데 사랑 얘기를 이렇게 남성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가. 더더군다나 이 영화 속에서는 진실된 사랑이 단 한 신도 나오지 않습니다. 남녀간에. 예를 들면 하정우도 자기 아내에 대해서 과거에 뭐 애틋했던 그런 모습 한 장면도 나오지 않고요. 그거랑 비슷한 장면 하나 나오긴 합니다. 이제 열차를 타고 떠나려고 하는 그 아내에 대한 그 마지막 기억이 화면에 잠깐 나오긴 하는데, 그 순간 그 장면에서도 하정우와 아내의 그 사이에 있는 감정이 표출되지는 않죠. 반대로 이 영화 속에서 하정우를 통해서 드러나는, 표현되는 아내의 모습은 다른 남자와 배드씬을 찍고 있는 그런 망상, 그 장면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정우에게 동기가 되는 거죠. 이 인물이 움직이게 되는. 그래서 감독이 그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이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래서 행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관객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캐릭터의 동기를. 치정극인데 어떤 남녀의 애틋하다거나 진실된 사랑이 나오지 않고 배드신에서조차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형식적이거나 불륜에 있거나 아니면은 배우자를 의심한다거나 뭐 이런 모습만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치정극을 더 치정극스럽게 만든 것 같다. 근데 그것을 하드보일드로 더 씌워버려가지고 오히려 묵직한 남자 영화로 만들어버린 거죠. 결말 씬에 이거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법한 그런 장면인데, 그 교수의 부인, 그러니까 곽도원 씨의 부인과 김정환이라는 그 은행원이 그 은행 창구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하정우가 바라봐요. 그 장면을. 그래서 하정우가 뭔가를 깨닫죠, 거기서. 그런데 이 은행원과 이 교수 부인 사이에서는 어떠한 뭐 애틋한 대사라던가 눈빛이라던가 전혀 오가지 않습니다. 그냥 비밀번호 눌러주세요. 이 말만 합니다. 남자가. 그래서 이게 관객이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하정우가 저런 반응을 보이나 라는 의문을 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튼간에 하정우는 거기서 뭔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장면을 보여주냐면 거기서 하정우 아내의 유골함을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정우의 표정을 다시 보여주죠. 그게 모든 걸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감독이 이 씬을 통해서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교수 부인과 은행원 사이의 장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유골함을 보여주고 그 유골함을 본 하정우의 표정을 통해서 한 다리 건너서 감정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하드보일드의 장르에 있어서는 당연한 거다. 그런 좀 오바스런 제가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감정이 표현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사랑한다는 그런 감정이 있으면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정말 아름답게, 이쁘고 순수하게 그렇게 표현되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좀 퇴색시킬 수 있을까? 이 감정의 색깔을 좀 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색깔을 빼고 빼고 빼서 다른 인물의 표정 변화를 통해서 관객에게 보여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을 좀 어렵게 하는데 이런 식의 하드보일드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드보일드의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야 어떻게 저 감정을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하튼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 결말씬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고 또 이 영화의 결말 처리도 좀 약간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드보일드로서. 또 한 가지 이 영화에서 중요한 대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단점이기도 한데 이야기 전개를 대사로 그냥 뭉뚱그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설명충이라고 그러죠. 난데없이 그냥 이 극의 흐름을 설명한다거나 뭐 그러한 인물들 그런 것도 설명충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쁘게 표현해가지고 이 황해란 영화는 설명충 그러니까 난데없이 막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대사로 막 전개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인물들을 많이 씁니다. 이게 이 영화의 단점이에요. 심지어 이 영화의 극장판은 오디오가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 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관객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조성아 씨가 나중에 죽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살인청부를 시켰는지 그거를 대사로 설명해 줍니다.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복선을 이용해서 관객이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니라 그냥 1차원적으로 그냥 대사로 그냥 보여주는 거죠. 여하튼지간에 이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대사가 중요한데 하정우가 영화 시작하면서 딱 하는 말이 개병이라는 그 단어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되는데 자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황해에서 개병이 언급되는 그 대사 한번 듣고 오죠.
내 나이 11살 때 동네에 개병이 돌았다. 우리 집 개도 개병이 걸렸는데 처음에는 제 애미를 물어죽이대마 후에는 제 아가리로 물어죽일 수 있는 것들은 몽땅 물어죽였다. 결국에 동네 사람들이 몸 뒤로 때려 죽이려고 하자 그놈은 달아나버렸다. 몇 날이 지나서 그 개는 비쩍 마른 꼬라지로 다시나 닿았다. 새까만 눈깔에 맥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게 나를 한참 쳐다보다가 개는 천천히 들어 누워 죽었다. 나는 그 개로 동네 뒤에다가 묻어줬고 그렇게 땅에 묻혔던 개는 그날 밤에 다시 꺼내줘 어른들한테 잡아먹겠다. 갑자기 그게 가슴 먹는 거는 그 후에 한 번도 돌지 않던 개병이 다시 돌았기 때문이다. 개병이 돌고 있다.
자, 이 대사가 끝나면서 황해라는 이 영화 제목이 땅 하고 화면에 나오게 되는 거죠. 감독은 이 개병을 언급해야만 이 영화가 시작되는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개병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뭐 우리 황진미 평론가처럼 어떤 자본주의적 뭐 그런 시선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미치광이 어떤 뭐 그런 시선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것을 하드보일드 시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하드보일드는 뭐라고 그랬냐면, 최대한 감정을 배제시키고 색깔을 빼는데 대신에 그 인물의 욕망은 그대로 표출해버린다. 뭐 이성, 윤리, 법 이런 거 상관없이 그대로 표출해버린다. 그것이 하드보일드의 묘미라고 제가 복수는 나의 것 그 편에서, 방송편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저는 이 개병을 욕망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개병이 돌고 있다. 욕망대로 살고 있다. 뭐 그런 뜻이죠. 뭐 그 욕망이 돈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있는 거죠. 이 대사를 들으셨듯이 그 개가 자기 어머니도 죽여버리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없는 거예요. 위아래도 보이지 않고 그냥 자기 욕망대로 물고 싶은 건 다 물어버리는 거죠. 또 그리고 자기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벌을 받으려고 할 때 그냥 도망쳐버리고, 자기 살기 위해서 삶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죠. 결국 그 개가 죽었을 때 땅에 묻었다고 했잖아요, 이 하정우가. 그런데 그 땅에 묻은 그 개를 다시 어른들이, 동네 어른들이 꺼내서 먹습니다. 먹기 위한 욕망인 거죠. 또 그 개를 죽여서 먹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서 땅에 묻어있는 그 개를 꺼내서 먹는단 말이죠. 아, 이런 어떤 뭐랄까요, 이 구강에 대한 욕망이라 해야 되나? 이 개는 뭐든지 다 물어버렸고, 그리고 이 동네 어른은 땅에 묻은 것조차 먹어버렸고, 이 영화 속에서 이 욕망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이렇게 개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슬슬 분위기를 잡고 있는 게 아닐까. 바람을 잡고 있는 거죠. 개병이 돌고 있다. 이것은 이 영화의 인물들이 그렇게 욕망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선전을 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해 드렸던 세 명의 주연 배우들, 주요 인물들, 김구남, 면정아, 김태원, 이들이 모두 자신들의 본능대로, 욕망대로 그것에 충실해서 이 영화 속에서 부딪히고 충돌하고 죽이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예컨대 하정우 같은 경우는 아내를 되찾고 싶은 것, 뭐 아내에게 복수를 한다기보다는, 복수라기보다는 일단 아내를 되찾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일단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선뜻 윤리를 넘어서는 행동을 수락하죠. 사람을 죽이는 청부살인. 이 사람은 그냥 택시 운전사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마장이나 하고 술 먹고 이런 사람인데 사람을 죽이러 선뜻 승낙을 하죠. 그리고 이 면가 김윤석 같은 경우는 영화 초반에 보면은 그냥 헐렁헐렁하게 막 웃고 그렇습니다. 무지막지한 인물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화 중반 지나면서부터 이 인물의 본성이 드러나죠.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돈에 대한 욕망, 이것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없애려고 하는 조성화 씨에게 다시 찾아가서 나에게 돈을 주면 당신의 앞날에 걸리적 되는 놈을 내가 죽이겠소, 이렇게 거래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내 적인데, 내 목숨을 따러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의 불사신 같은 그런 모습도 돈에 대한 욕망에 완전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인 거죠. 칼에 찔리고 상처 입고 피를 흘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뛰어넘을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이 그 돈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드볼드의 그런 속성대로 이 영화 속 인물들은 자신의 욕망, 본능, 그것대로 움직입니다. 뭐 윤리, 법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말이죠. 이성적인 거, 그런 거, 상식, 상식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영화 속에서. 그냥 뛰어넘어버리는 거예요. 복수는 나의 것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세밀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적을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좀 여성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같은 하드보일드라고 하더라도 이 황해하고 복수는 나의 것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복수는 나의 것은 좀 여성적인 느낌이고 좀 선이 좀 고와요. 아, 비록 콩팥을 씹어먹지만 선이 고와요. 아주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베는 느낌이 있다면 이 황해 같은 경우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가요. 그 자리로 가서 싸웁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잔인한 폭력신이 이 영화에 그대로 담깁니다. 피가 튀기고 뭐 도끼로 찢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몽환적인 배드신 망상 이런 것들이 나오고 두려움과 합리적 계산을 거부하는 캐릭터 면가라고 하면 면가고 또 하정우가 약간 좀 후반에 하면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죠. 이쯤 되면은 그만 물러서도 될 것 같은데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합리적인 계산 따위 필요 없는 거예요. 복수는 나의 것이 날카롭게 베는 느낌이라면 황해는 부셔버린 느낌. 이 영화 속에서는 그게 뭐 돼지병과 개병과 그건 모르겠는데 그 뼈다귀로 사람을 때리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자, 개병을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이 개병이 돈다. 이 개병이라는 것을 여러가지 뭐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하드보일드에 맞춰서 개병이 욕망대로 행동하는 그런 것을 이제 개병이 돈다 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정우가 특히 이제 그것을 언급한 것은 자신의 입으로 감독이 이 인물을 통해서 그 개병이 돈다는 것,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평범한 사람인데 이 하정우도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개병을 맞아가지고 그 개병을 앓고 어떤 행동을 하다가 죽어가는가,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일례로 영화 속에서 김윤석 씨가 하정우를 묘사할 때 동네 개처럼 이제 묘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대사를 한번 듣고 보죠.
안까지 죽이고 싶겠다, 야. 뭐, 한국까지 연락 없으면, 무조건 바람이지, 뭐.
야, 아시아 새끼, 야, 니 내 말 다 듣고 가라. 앉아라. 앉아라.
그, 참, 희한한 놈이다. 성질은 더러운 게 깡패는 아니고. 맨날 맞아댕기면서 하나 불쌍해 보이지도 않고. 희한해. 구남이라 그랬니?
야.
구남아. 네 한국과 사람 하나 죽이고 오라. 이 새끼 왜 농담인 줄 아니?
이 대사에 표현된 그 묘사를 들으면 저는 딱 떠오른 게 그냥 동네 개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정우가 동네 개로 이렇게 묘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동네 개가 개병을 맞아가지고 미쳐버리는 거죠. 욕망대로, 그 개의 욕망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또 하정우 씨가 보여주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따라서 이 영화는 하정우의 원탑 주연일 수도 있겠다. 물론 그 주변에 김윤석, 그 면정학이라는 정말 개병을 맞아도 제대로 맞은 그런 인물도 있고 뭐 그 하정우의 아내를 토막살인한 그런 수산물 업자도 나오죠.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개병을 맞은 거죠. 순간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영화 속에 어떻게 보면 이 황해란 영화는 개병 이야기다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하드보일드라는 것에서 영화의 제목 그리고 이 영화의 이면에 있는 그 치정극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개병이라는 단어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녹음 시간이 굉장히 오래돼서 자 제가 여기서 1부를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는 제가 스토리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영화의 뭐 장단점 그리고 이 영화를 하드보일드를 떠나서 이 영화를 어떻게 보면 더 재미나게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스토리 설명하는 게 굉장히 좀 길어서 이거는 자 2부에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부 마치고요. 뒤에 간만 보다가 정작 중요한 스토리를 설명 안 드리고 2부로 넘겨버리네요. 2부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